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와 검증을 일단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3일 강경화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과거 핵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방안을 마련하려다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북미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폼페오 장관은 방북 직후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인 사자 로렌티 유엔 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3일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렌티 대사는 또 제재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인도주의 차원의 제재 예외 문제를 다뤘다며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에 관한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14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 측의 민간 방북단 160명이 4일 평양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북단을 태운 수송기 석대는 이날 오전 성남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리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남측 방북단을 맞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가 호전돼 평양에서 11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는 4일 러시아가 유엔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관리들은 지난 4월 러시아 군소속 정보요원 4명이 화학무기 금지기구를 특수장비를 사용해 수차례 해킹하려 했다며 이를 적발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이 시도될 당시 이 기구는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간첩 독살 시도 사건 때 사용된 독극물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해 이같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5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부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4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2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km의 속도로 서북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콩레이의 최대 풍속은 시속 120km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6일 제주도 부근과 남해 그리고 부산 근처를 지나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수백 척의 선박이 대피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강원도 등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다에도 풍랑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오 미국무 장관이 북한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optimistic that we'll come away from that with better understandings, deeper progress.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미국무 장관이 4차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재외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오후부터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7일 북한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빠른 비핵화를 원하지만 시간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일 다가오는 방북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on the end of war declaration or any other items. Only to say this, I'm very happy to be going back to get another chance.
2차 미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데 대한 깊은 진전을 이루는데 더 나은 이해를 도출할 것이라는 점을 낙관한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다른 선언과 관련한 협상의 진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방북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어가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21년 초까지 비핵화를 원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비핵화 시간표 설정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둘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비핵화를 원하지만 시간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Those are entirely consistent with each other.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My comment about 2021 was not mine. I repeated it, but it was a comment that had been made by.
이어 2021년 내 비핵화 발언은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두 지도자가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 두 지도자가 평양에서 2021년 내 비핵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북한 지도자가 동의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진 시한을 상기시킨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한 설정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정확하다며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됐으나 미국은 그 긴 시간 동안 이뤄진 것보다 최근 더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s comments are exactly right. This is a long-term problem. This has been outstanding for decades. We've made more progress.
폼페오 장관은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가 유지된다는 점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하는 데 핵심인 제재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ore proposition, the thing which will give us the capacity to deliver denuclearization isn't changing. If you heard the comments at the UN Security Council.
폼페오 장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는 제재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어느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의견을 보였지만 두 나라 모두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전 세계 어느 현안에 있어 이렇게 만장일치가 되는 사안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치기 방문인 만큼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kay, what Secretary of State Pompeo needs is Kim Jong-un's direct reaffirmation of intent to completely denuclearize.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도를 폼페오 장관이 직접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진지하다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초기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끝낼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만약 폼페오 장관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확약 등을 얻지 못한다면 이번 방북은 실패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미북 관계도 교착 상태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 관계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도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ecretary of State has to tell Kim Jong-un that it is imperative that he demonstrate a sincere effort to denuclearize.
김 위원장이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폼페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의 방북 목적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도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자체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남북한 정상들은 비전통적이고 실험적이며 톱다운,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밀어본다면 중요한 돌파구는 폼페오 장관이 아닌 정상들의 만남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대신 미국과 남북한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y will be setting the conditions for a future announcement of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발표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도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expect a lot of the details to be put forward for such a summit. And so I think really what this trip is about.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선 폼페오 장관이 회담과 관련한 많은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폼페오 장관은 북측의 다짐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북 기간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더 이상 종전선언에 흥미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란 겁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또 폼페오 장관이 신뢰 구축 방안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What types of steps the U.S. and South Korea could take that would take and help build confidence. I think at this point we're at a stage.
신뢰가 조성되기 전까진 어느 쪽도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게 현 상황이며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신뢰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의 경우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시각이고 북한이 멈춘 각종 무기 실험 역시 이미 김 위원장 스스로 지난해 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큰 의미를 담기 어렵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된 사실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he would be going. I don't think that Secretary Pompeo would be going to Pyongyang unless they had a
일정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방북 자체가 없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폼페오 장관이 지난달 방북을 취소했을 당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목록을 받는 대신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the expectation on the part of Secretary in going this time?
And 다만 최근 북한은 종전선언 교환 방식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이 어떤 기대를 품고 방북을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나이더 부소장은 밝혔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이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제재의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미국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확인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MBC 방송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우선 적용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비핵화 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과의 수교를 꼽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군의 방어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인의 64%가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방어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4%는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가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인 2,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와 4%포인트씩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CCGA의 칼 프리드호프 여론외교정책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와 미군의 한국 내 장기 주둔을 더욱 지지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종종 언급했던 과는 다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But what we see is the public actually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fact that the American public is now more willing to defend South Korea.
조사에서 북한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n't do those things, if they don't test either missiles or weapons, that the American public, the threat perception will then.
이에 대해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성사된 미북 정상회담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미북 수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77%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와 인도적 지원, 주한미군 부분 철수가 각각 54%, 미한 군사훈련 취소가 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북 간 수교에 대한 지지는 공화당원은 82%, 민주당원은 75%로 소속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가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공습과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37%와 2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군사훈련을 추진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6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정상회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1%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비호감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And if you ask the average American, you know, what they think about Kim Jong-un, about North Korea. They may not have a very solid idea, but there is some kind of understanding about
평범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계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떠올린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은 당사국의 정의를 비롯해 매우 복잡한 법적 요건이 뒤따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패트릭 노튼 전 미 국무부 법률자문관이 밝혔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의 법적 요건에 대한 기밀보고서를 작성했던 노튼 전 자문관은 종전을 선언한 뒤 되돌리는 것은 다시 전시 상황을 만든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레이건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의 법적 요건을 자문하셨습니다. 정전협정을 끝내는 문제가 복잡합니까?
The basic problem is that it's... There were a lot of different parties involved in the actual.
한국 전쟁의 경우 많은 나라가 참전했다는 점과 참전국의 지위가 모호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행동은 매우 확실했고 모든 협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민 지원군 형태로 참전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냥 덮어두었던 문제죠. 그렇다면 중국이 전쟁 당사국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약 17개 나라가 유엔 소속으로 참전했는데 미국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유엔이 당사국인지 군대를 지휘한 미국만이 당사국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나라가 당사국인지 불분명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누가 서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The best way to do this, the cleanest way to do this would be have bo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gn.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 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은 남북한 주도하에 하나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큰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 같은데요. 한국전쟁과 같은 큰 전쟁을 끝내는데 적절한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제대로 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논의돼야 합니까? 종전선언을 위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까?
The detailed items that need to get resolved in the armistice are up front in the document.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남북한 국경 설정 문제, 누가 국경을 통제하느냐는 문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상공의 경계는 어떻게 정하느냐 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현재 전쟁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종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협정을 이어간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어떤 사안들이 무조건 해결돼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No, I don't really think it's quite that simple. You know, as between the two Koreas.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 전쟁은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전쟁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전선언을 채택한 다음에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전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단계적인 종전선언 방식이 우려됩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다음 다시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전쟁을 누군가가 다시 일으키는 문제가 됩니다. 전쟁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하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와 평시에 따라 적용되는 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Before you can put, you know, full confidence that the war is over. The minimal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종전선언을 밟는 방법은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대로 된 법적 권한과 효력이 있도록 말이죠. 핵심 당사국인 한국에서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방법은 끔찍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충족돼야 합니까?
I would want to get as clear an indication from them that the war is over legally as possible.
우선 전쟁이 끝났다는 점을 최대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종전선언을 시작하면 계속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되돌리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향후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등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이나 주한미군의 영향이 있을까요?
The question of any authority granted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you know, in the border area.
유엔군 사령부에 주어진 비무장지대와 국경 문제 등을 다루는 권한은 남북한이 명확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결정에 따라 외국 군대를 자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 미 행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의 법적 문제에 대한 기밀보고서를 작성한 패트릭 노튼 전 국무부 법률자문관으로부터 종전선언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최근에 한반도 긴장 완화 움직임으로 인해서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더 커졌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모든 당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관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17년 하반기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영내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일련의 외교적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마련된 모멘텀이 남북 고위급 대화로 이어졌고 이후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겁니다. 앞서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달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희망을 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 courageous initiative of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구상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지도자들의 만남과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관계 개선 움직임들로 인해 북한이 중대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와 영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전망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최근의 관계 개선 움직임들은 북한과 관여하는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존엄을 한반도 비핵화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협상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문 지식 등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수감시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많은 경우 학대와 고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들에 대한 계속되는 보고는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정부에 이들에 대한 사건을 재검토한 뒤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국내와 국외 등 모든 이동의 자유를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자 면담 결과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경지대의 보안을 강화했고 이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 당국자들이 3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전후 납북자 516명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전시납북자 등 강제실종사건 23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지 확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또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실종사건 23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3건의 강제실종 사건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1950년 7월 17일 북한 경찰 요원들에게 납치된 구엽 씨와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1950년 8월 3일 북한군에 끌려간 권종용 씨,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1950년 7월 말 북한 당국자들에게 납치된 김나경 씨, 농업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50년 8월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간 김대영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또 2010년 2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병원에 가다가 실종된 박광호 씨와 2013년 5월 양강군 수감시설에 구금된 뒤 소식이 끊긴 이순금 씨 등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도 생사와 소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2012년 4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김옥화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 심사해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인 납북 피해자 가족 중 처음으로 실무그룹의 사건을 접수했던 황인철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그룹의 이런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북한 당국은 이제 생사 확인과 이제 소재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은 이제 그것을 받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답변을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실무 그룹의 정보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기존 강제 실종 사건 17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제일 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 그룹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 은행 내 소매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DHS는 이일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히든코브라라는 이름의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주의 경보에서 미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DHS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가 합동조사한 결과 북한 정부가 현금 인출 사기에 사용하는 악성 코드와 보안 침해 흔적 지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히든 코브라가 이 IOC를 이용해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남아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방어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IOC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든 코드라는 악성 코드와 IOC를 이용해 은행 내 소매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 후반 이후 이런 수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은행을 상대로 수천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0여 개 나라의 ATM에서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빼돌렸고 올해는 23개 나라의 ATM에서 동시에 현금을 빼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내 기관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인출 사기 수법은 은행 내 결제 변경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원격으로 손상시키는 방식이라며 히든코브라가 원격 사기에 취약한 소매 결제 시스템을 겨냥해 이런 방식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히든코브라가 은행 내 소매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겨냥해 국경을 넘어 ATM 현금 인출 사기를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는 3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활동과 역량 그리고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의 다용도검, 북한의 사이버 기반 전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지만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아직 러시아나 중국, 미국 수준에 미치진 못하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이들의 수법은 기본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도스에서 정교한 악성 코드 이용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전쟁에 관여할 역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민간단체를 마비시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제한에 합의할 경우 사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전쟁이 평상시 도발 전략의 더 큰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도훈입니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봉사활동을 펼쳤던 미국의 평화봉사단 단원들이 백발이 돼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평화봉사단의 수혜국으로는 유일하게 봉사단을 외국에 파견하는 모범 국가라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신광여자고등학교 소강당.
이 학교 이원광 교장이 칠순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인 브루스 헤이덕 씨를 소개하자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교에 73년부터 신광의 73년부터 75년까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보니까 난 되게 겁을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한국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주 마음에 아주
헤이덕 씨는 1973년부터 75년까지 2년 동안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이 학교와 이웃의 서울린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나는 한정구입니다. 옛날에 그 한국 이름입니다. 나는 45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헤이덕 씨는 45년 전과 비교해 너무 많은 게 변했다며 학교를 둘러보며 감회와 감격으로 여러 번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비좁은 교실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작은 나무 책상에 의존했던 콩나물 교실은 이제 20명이 공부하는 넉넉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When I was here, the floors were cement. The walls were cement.
바닥과 벽이 모두 시멘트, 낡은 칠판, 겨울엔 조개탄으로 몸을 녹여야 했던 교실은 이제 목재와 첨단 장비,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헤이덕 씨는 45년 전 학생들과 촬영한 사진들, 당시 열악했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한국이 이룩한 발전이 놀랍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I'm proud that I came to Korea. I'm happy I was able to maybe be a little part of this by working with some students at the various schools.
평화봉사단은 미국 정부가 1961년부터 운영하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저개발국에서 2년간 머물며 교육과 농업, 의료,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을 돕고 미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한다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지난 57년간 141개 나라에서 22만 명이 봉사활동을 펼쳤고 한국은 1966년부터 81년까지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복귀한 뒤에도 한국의 친구들이란 비영리단체를 통해 두 나라의 우호협력과 상호교류에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제임스 메이어 전 회장은 한국에서 활동한 2천 명의 평화봉사 단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봉사했던 미국인들과 달리 뿌듯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Korea,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former Peace Corps recipient to invite volunteers back to see what kind of contribution they have made to the country. And it's really remarkable. Some of the
한국은 평화봉사단의 혜택을 받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원들을 다시 초청해 봉사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보여주는 나라이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나라의 봉사단을 파견하는 유일한 수혜국이란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설립해 평화봉사단처럼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3년간 한국 내 평화봉사단 지원소장을 지낸 메이어 전 회장은 이런 발전상을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You did a planting, and you have to do the harvest, and sometimes it's a little difficult, and you have to, you know, trim things.
봉사 단원들은 씨를 뿌리듯 아주 작은 기여를 했는데 한국인들은 부지런히 노력해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다시 이웃나라와 나누는 모범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헤이덕 씨 등 옛 봉사 단원과 가족 등 8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캐서린 스티븐스, 현 한미경제소장이 지난 2008년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한 걸 계기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제안해 평화봉사단 초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계약해 이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TN코리아의 김경선 대표는 정권교체로 중간에 잠시 중단됐던 프로그램이 올해 부활했다며 여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우리 발전상을 보고 본인이 진짜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우리나라 6.25 참전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생활 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랑 섞이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아주 지방 시골에 가셔서 거의 2년 동안 이제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김 대표는 특히 당시 한국인들도 꺼리던 어려운 일을 봉사단이 섬겼기 때문에 존경과 감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는 나환자촌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로 많이 하셨던 게 결핵 퇴치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시골에서 이게 그 지붕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렸었대요. 그런 데서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또 그런 집에는 이제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 목욕탕을 이제 가시는데 사실 그때 시골에서 서양분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들어가면 다들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이 좀 창피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기들은 막 운대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면 더 굉장히 신기하고 야 너무 고생하셨겠구나 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과 한국을 찾은 데니스 라자로스 씨도 1978년부터 3년간 전라북도 익산의 한센인촌 즉 나환자촌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며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It's a leprosy village. And basically it was providing an area to provide treatment and service to people with Hansen's disease.
라자로스 씨는 단순히 마을을 오가며 치료 지원을 하기보다 함께 주민들과 살며 많은 걸 나누고 또 배우고 싶어서 한센인촌에 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80명에서 90명의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화투로 고스톱을 치고 동동주도 만들어 함께 마시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에 한센병이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걸 교육을 받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Learn about it. It's a very difficult disease to transmit. It's not like you're just going to come in touch with it, you're going to get it. So it is very difficult to transmit. But yes, there's probably some.
평화봉사단원들은 첫 3개월 동안 다양한 기본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파견됩니다. 라자로스 씨는 이번에 다시 방문한 익산 한센인촌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s very, very different. I mean, it's rural, but it's still paved roads all along the way. And when I went back yesterday.
두메산골의 돼지 농장은 최신식 농장으로 변했고 주변 환경도 많이 발전해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한센인 가정은 떠나고 없었다는 겁니다. 라자르스 씨는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계기로 UN 개발 계획에 들어가 많은 개발국에서 지원 활동을 계속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평화봉사 단원들은 어디를 가나 한국에서의 추억과 발전상을 자랑하는 사실상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1967년부터 2년 동안 경상북도 경주 여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린다 닐 씨는 경주란 말만 나오면 가슴이 설렌다고 말합니다.
경주, wonderful 경주. I was at the 경주 여중 학교. And I went yesterday for a visit and discovered that about
1960년대 강원도 양양에서 공중보건 지원을 했던 제니스 패디 씨는 같은 동기와 경상도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일부 동기와 후배들은 통역을 맡았던 여대생이나 하숙집 딸과 결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패디 씨는 전기도 없고 수돗물, 화장실, 화장지도 제대로 없던 곳이었지만 양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친절한 한국인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electricity, no running water, no toilets, no paved roads, no cell phones. but beautiful where I was out in Gangwon-do, beautiful place.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북한의 열악한 상황과 통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4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이 백발의 노인들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헤이덕 씨는 북한 정권이 과거 언행을 자주 바꿨기 때문에 우려도 있지만 한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적 접근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the overtures from South Korea and President Trump will succeed. But in the past, all I've seen from North Korea is
헤이덕 씨 등 옛 평화 봉사 단원들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건 모두의 바람이라며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이 존중받고 번영하는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 2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4도. 중강 아침 7도, 낮에는 22도. 강계 아침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개성과 신계 지역에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1도. 사리원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전과 평강 지역에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22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5도. 장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19도. 청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상 모두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와 검증을 일단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3일 강경화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과거 핵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방안을 마련하려다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북미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직후 서울을 찾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인 사차 로렌티 유엔 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3일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렌티 대사는 또 제재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인도주의 차원의 제재 예외 문제를 다뤘다며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제재에 관한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한국 측의 민간 방북단 160명이 4일 평양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북단을 태운 수송기 서억대는 이날 오전 성남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리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등이 남측 방북단을 맞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평양에서 11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는 4일 러시아가 유엔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관리들이 이날 4월 러시아군 소속 정보요원 4명이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특수장비를 사용해 수차례 해킹하려 했다며 이를 적발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이 시도될 당시 이 기구는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간첩 독살 시도 사건 때 사용된 독극물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해 이같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5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부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4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2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km의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콩레이의 최대 풍속은 시속 120km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6일 제주도 부근과 남해 그리고 부산 근처를 지나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수백 척의 선박이 대피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강원도 등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다에는 풍랑이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응유엔 푸종 서기장이 국가주석직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